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사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있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이렇게 오시면 될수 있으면 시간을 여러분들이 엄수하셔서 미리 오셔서 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리 곳곳에 빈자리가 있는데 저 뒤에는 자리가 없는 줄 알고 또 다른 의자를 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찍 오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빈자리가 없이 채우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다 한국에서 이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여러 사투리가 있고 또 방언들이 있는 걸 아시죠? 그중에 우리는 이렇게 충청도 사람 그러면 상당히 말이 느리고 답답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의외로 그 표현 방식을 보면 다른 지방보다 이 충청도 말이 그 글자 수도 적고 상당히 빠릅니다. 그몇 가지 예를 들면, 표준어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것이 경상도로는 운명의 따임꺼, 전라도로는 가버렸어라, 충청도는 가슈. 표준어로 잠시 실례합니다. 경상도로는 내좀 벗어.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는 좀 봐유. 표준어로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로는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는 겁나게 시원해 버려라. 충청도는 엄청 시원해유. 표준어로 빨리 오세요. 경상도로는 퍼뜩 어이소. 전라도는 허벌나게 와버리란께. 충청도는 빨리 와유. 표준어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경상도로 아니라예. 전라도는 됐어라예. 충청도는 됐슈.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또 복음, 또 여러분 성경 66권을 이렇게 축약하고 요약하고, 그래서 가장 짧게 표현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가장 엑기스 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혹시 받아보시면 전도지 안에서도 꼭한 번씩은 이 구절을 기입하고 또 등장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시 어린 시절을 자랐으면 꼭이 구절에 대한 그 노래를 꼭한 번씩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불러보실까요? 제가 율동과 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잘하죠? 예. 뭐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만큼 여러분들 각자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자주 언급하니까,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저 하나의 공식처럼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게 되는 식으로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공식이라는 것은 참 편합니다. 그 이해의 과정이 생략되어서 되더라도 공식만 있으면 그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학 교육의 폐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좀 교육 방식이 많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런 지적들이 항상 있었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학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이해의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답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도 하나의 그냥 암기 과목처럼 되어버렸어요. 수학 공식만 달달달 외우고 시험 장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 2차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그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명 근의 공식 또는 판별식이라고 해서 판별식 D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러분의 표정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전혀 외국어를 듣듯이 들으시는데 한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공식을 아주 달달달 외우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답은 나와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육의 수학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구 교육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식보다는 이해에 더 초점을 맞추죠. 그 정답보다는 그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것은 이해의 과목이며 그렇다 보니까 좀 늦죠. 우리나라보다 진도가 늦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많으니까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아지고 한국보다 이 서구 사회에 더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인의 모습 속에는 이 신앙조차도 하나의 암기 과목이 되어버렸고 또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알아요. 뭐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죠. 빈약합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 가장 분명한 증거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든지 암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하면 할 말이 없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 한 구절만 16절만 딱 떼어서 생각하는 것과 그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보는 것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한 구절만 떼어서 생각을 해보셨죠. 전체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오셔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구절이다라는 것을 처음 아시는 분들도 이 중에 대다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주 자잘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부작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최소한의 우리의 해야 할 일은 그를 믿는 것이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착각과 오해를 가지는 거죠. 우리 쪽에서 가지는 어떤 선택과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부분에서 이해가 없어서 믿음은 그저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고 어떤 마법이나 마술처럼 간단한 손쉬운 방법론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처럼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의 중요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처럼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요. 여전히 감동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내용을 싹 빼버리면 16절 하반절 말씀은 15절 말씀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16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은 15절 이전에 있는 내용, 14절의 내용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내용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는 정도로 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뱀을 드셨다라는 내용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되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자리인 그 나무에 매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도 치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이처럼 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가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상당한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상당히 감정적이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릴 준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제분이 결혼을 해서 가서 주례를 쓰고 왔습니다. 모든 주례를 영어로 다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참 궁금하죠. 저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신랑 신부를 앞에다 두고 제가 악담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제분 결혼하실 가정이 있으면 악담을 각오하고 주례를 부탁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그 사랑의 감정이 얼마만큼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 내가 장담하건대 곧 날이 이르리니 내가 속았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엉망이야. 이렇게 말할 날이 곧 이를 것이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가 부추기는 사기성 짙은 사랑에 속지 말라고. 결혼한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의미는 책임이라는 의미와 오히려 더 맞는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아 그 교회를 위하여서 끝까지 책임지신 모습처럼 부부가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로서 결혼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가슴 떨리고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는 그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사랑의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그래도 가장 대표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구약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였는가라는 거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정말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6절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죠. 여기 나오는 신이 일곱 신입니까? 일곱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구약성경 590페이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590페이지 7절부터 좀 깁니다만 18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읽으시면서 그냥 따라 읽는 데만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이 어떠한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들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앞에 불의를 행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세우고 분향하고 그 악한 길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봤고 열왕기하의 내용을 봤습니다. 자, 좀 더 뒤로 가셔서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1장 2절부터 6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행악의 종자라 허물진 백성이라 부패한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세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매맞은 흔적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죠. 그들이 매맞은 투성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진 노력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신 거죠. 말로 구슬려도 보고 매를 들어보기도 하고 채찍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 부분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다 어떤 면에서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시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번 좀 이상하게 여겨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들은 이 구약에 있어서 아주 극소수 일부분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과 악과 우상숭배와 범죄와 그런 일들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항상 일관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수 있어요. 아예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만들고 백성을 만들면 그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으시고 그들을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계획을 품으시고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들 안에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의지를 품으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창세기 1, 2, 3장 가다가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 이런 못된 것 하고서 다 죽여버리고 다시 찰흙으로 그냥 다 엉그러뜨리고 다시 지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면 더 편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창세기 1, 2장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왜 성경책이 이렇게 기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이만큼 길다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의지와 그 열심과 그 인내와 그 기다리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대를 품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주술서가 아니에요. 주문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생일 날짜 계산해가지고 점치듯이 하는 역술서가 아닌 겁니다. 이 성경이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만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성경을 좀 봐라 라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를 범하고 거역하고 등 돌리고 정말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만큼 사랑을 베푸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봄으로써 여러분들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좀 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만큼 집념 있으신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 32절은 제가 읽고 33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전에 있었던 옛 언약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전에 있는 언약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부부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끄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배역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한 겁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전엔 그 마음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악뿐이고, 그리고 그 결실하는 것이 언제나 죄로밖에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존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외부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까지 간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까지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실패가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과 작정을 품고 계신 것이죠. 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방법이 무엇, 피해갈 수 없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를 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책임과 사랑과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죄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죄와 저주와 심판의 자리인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본들을 아예 근본부터 없애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 같이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사 죽게 하신 겁니다.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들이 혹 있습니다. 원수를 갚다가 죽는 경우는 있어도 원수를 위하여서 죽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사랑은 뭐예요? 원수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그 신적 사랑의 어마어마함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한 두세 장 더 뒤로 가셔서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편드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편드시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리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듭거듭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시겠다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저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긴 시간들 동안에 땀을 흘리시고 열정을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시하고 우리는 그저 영생을 얻는 하나의 쉬운 방법만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을 너무나 강조를 한 나머지 우리가 가진 복음은 공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아주 값없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복음의 그 깊이와 놀라움과 그 무거움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그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정하고 배은망덕하고 그저 못돼 처먹은 그런 인간 종자로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독자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탬을 드린 것도 없고 도움을 드린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1%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 길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과 그 마음이 그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의지까지도 다 아사가 버린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면 우리한테 어떤 선택권을 주고 우리 스스로 믿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면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고 그 예수 앞에 우리를 끌고 가지도 않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놔두면 그저 낭떠러지로 그 사망의 골짜기로 그 절벽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길을 아무리 가로막아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갈 것이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그 우리의 가던 그 죄악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주 단단하게 동여매신 것이죠.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영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만 있으십니까? 이유 있으십니까?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냥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놀랍고 측량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드려서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주님 뵐 그날까지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